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의 프롤로그 음악 춤이었습니다. 이병호 씨가 작곡하고 기타 연주를 직접 하신 곡이죠. 네, 여러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2시부터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트위터 EBS 리슨으로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미연님께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항상 밝은 모습과 웃음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셨던 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나이도 젊고 아이도 어린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다행히 퇴원을 하셨는데 며칠 전 올리신 글이 제 가슴을 적셔 조금 옮겨볼까 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소중해 보이는 시간들,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에 내 가족, 내 부모, 형제, 친구, 동료 모두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보, 자주 아파 미안해요. 동분서주 제일 힘들었을 우리 여보, 고맙고 사랑해요. 곤히 자는 모습 보니 마음이 짠하네요. 하트. 이 글을 읽고 한참 울었어요.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켜보니 외모보다 마음이 멋진 윤디님,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지식을 주시는 박기빈님, 그리고 경청을 사랑하는 청취자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연이었어요. 우리 오미연님께서 이렇게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다시 인생을 좀 다시 되돌아보시게 된 것 같아요. 뭐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까지도 소중하고 그렇죠. 한번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나면은 꼭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느끼더라고요. 네, 우리도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네,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네, 오늘 하루도 선물입니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뜻깊게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곡 한 곡 듣고 와서 잠시 후에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변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헤르츠 아날로그의 여름밤.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이번 주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함께 읽고 있는데요. 항의가 들어왔어요.
어머, 어떤 항의가 들어왔나요?
7987님이 박기빈 아나운서님, 왜 이렇게 가슴 먹먹해지는 책을 고르셨어요? 쓸쓸하고 아프네요.
어머, 정말. 네. 아니, 어떤 글을 읽고 듣고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그러게요.
아유, 어쨌든 쓸쓸하고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근데 이제 그만큼 감성적으로 좀 만들어드렸다는 얘기가 되지도 않을까요?
네. 역시 긍정적으로. 네. 네. 송효진님께서도요. 새벽에 들으니까 더 와닿는 책이네요. 한마디 한마디 가만히 귀 기울여 듣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채찍 한번 당근 한 번입니다.
저 약간 길들여지는 느낌이 어쨌든 감사합니다. 조용한 밤에 이렇게 특히 이번 책은 제가 내용도 조금 어떤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조금 그 의미도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라고 조금 평소 때보다 좀 천천히 좀 포즈를 둬서 여유 있게 좀 읽으려고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들 느끼시나 봐요.
그런 테크닉이 있었군요.
아,
네, 역시 전문가십니다.
모르셨군요.
네. 오늘 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마지막 날이에요.
네, 벌써 오늘이 5일째인데요. 이 책은 아마 조금 전에 청취자분의 사연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단순히 그 제목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 그래서 막 응원의 말만 있는 책은 아니에요.
네.
뭐 정말 슬프고 아픈 어떤 사연도 함께 있어서 정호승 시인이 이렇게 모든 걸 아울러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글을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 느낌 쭉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어록하면 보통 우리 엄마들의 어록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엄마들이 해주시는 내 인생의 한마디를 좀 골라왔어요. 정호승 시인에게도 그런 한마디가 있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어머님의 한마디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남의 흉은 사흘이다. 이 말은 어머니가 늘 제게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나를 흉보고 욕한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이 아무리 흉보고 욕해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니 너무 화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두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살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이 나를 터무니없이 욕하는 걸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도 에이, 남의 흉은 사흘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무리 남을 욕하는 일이 즐겁다고 안주삼아 나를 욕하더라도 이 바쁜 세상에 남이 나를 계속해서 욕할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퍽 무관심한 편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문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피곤한 일입니다. 참으로 고단한 전시적 인생입니다. 음식점 입구 유리 진열대 안에 차림표별로 전시되어 있는 음식들은 밥알 하나하나, 국숟가락 하나하나, 심지어 고춧가루가 뿌려진 국물까지 너무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교하게 잘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또 아무리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그 전시된 음식이 먹고 싶어 군침이 도는 일은 없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음식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기 위한 음식이 음식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는 내가 보여주지만 그 인생은 남의 인생입니다. 만일 내 인생을 디스플레이 하더라도 나를 위해 해야지
남에게 전시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 인생이 뭔가 그럴듯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어 내 인생의 기준이 정해진다면 남의 기준에 의해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이미 불행한 일입니다. 남의 기준이란 다양하기 짝이 없어 그 실체를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남의 기준 또한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그만큼 무의미합니다. 그나마 나의 삶이 남이 보기에 대단해 보이면 괜찮겠지만 불행히도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남은 내가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나의 잘못된 점부터 먼저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 더 잘못되게 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열망의 조건에 맞추어 내 삶의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불행은 이미 성큼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가장 작은 병에 담겨 있습니다. 외면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임정희의 꽃향기였습니다. 남의 흉은 사흘이다. 라는 어머니의 어록.
네, 정호승 시인의 어머님이 네 하신 말씀이네요.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이런 거 많이 의식하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신경 썼어요.
오.
어렸을 때도?
언젠가요? 그게 어렸을 때라는 게?
글쎄요.
대학생 때?
사춘기 지나서 부터는 좀 신경 썼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회 나와서 초년생일 때는 내가 제일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 근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정말 여기 글에 써 있는 것처럼 그 남이 보는 그 기준이라는 게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쵸.
그러면 기준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 그럼 그건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쵸.
매번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그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하다가 아 이건 정말 안 좋은 버릇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면서 이제는 좀 남의 시선은 정말 많이 이제 의식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남의 기준만 따라가다 보면은 자기 것을 잃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뭔가 내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 결정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이 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니까 정말 결정하기도 힘들고 결정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이날 씨는 그런 편 아니에요? 뭐 남의 시선을 의식한다던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별로 남의 제 의상 보면 아시잖아요. 맨날 반바지에 쪼리에 그냥
원래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는 그걸 알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보통 때 이렇게 집 앞 다닐 때도 굉장히 편하게 하고 다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뭐 사람들 많은 곳 가도 막 괜히 막 모자 쓰고 막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알아보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냥 별로 남의 시선을 별로 신경 안 써요.
그게 불편하진 않나요?
잘 안 불편하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고맙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렇게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는 거.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는데 우리 박기빈 아나운서의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말이나 뭐 기억에 남는 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뭐 남의 흉은 사활이다 이런 말은 사실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고 저는 그럴 때 뭐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 하다가 내가 뭔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누구한테 내가 이런 말을 했다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지금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다른 것보다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상황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좀 약간 화를 내면서 누구한테 어떤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집에 가서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내가 너 좀 참을 걸 왜 그랬지? 근데 이제 이걸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 그래서 너무 내가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안 좋다. 근데 저희 엄마가 해주신 말씀에 딱 듣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아유, 잘했어.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에 두고 내가 너무 잘못한 것 같다 혹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아유, 잘했어. 됐어. 딱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진짜 되게
그냥 풀렸군요.
네, 딱 풀리더라고요. 유난 씨는 그런 적 없어요?
저요? 저는 그 어머님의 명언이 있죠.
뭐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유난 씨 어머님의 명언이에요? 확실히? 네.
아니고요. 맛있는 거는 좀 싫다고 하셨던 것 같고 아들들을 더 먹이기 위해서
네. 네.
갑자기 먹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먹는 거는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뭐 옷이나 물건이나 이런 거 사고 싶은 게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나고요. 뭐 말 같은 거
어떤 말이요?
말은 이제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상대방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라 뭐 그런 것들
맞아요. 네. 그런 말씀들도 해주시죠. 네.
왜 그 쇼핑하거나 그럴 때 친구랑 가지 말고 엄마랑 가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친구들은 이제 옆에서 너무 잘 어울려. 나 이쁘다. 사! 막 이러는데 엄마들은 굉장히 냉정하대요.
엄마들도 네. 냉정하고요. 보통 가족이랑 가면 다 냉정하죠.
그렇죠. 네.
딱 입고 나오면 빨리 벗어.
안 어울린다고.
어머머머 네. 어딜 그런 걸 입고 다니려 그래. 네.
아니 패션의 완성 얼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난 옷을 잘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것은 안 어울려.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네.
근데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냉정한 말을 해줘도요. 가슴에 그러니까 가족한테는 약점이나 흠 잡힌다는 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군이니까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걸 아니까
네.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죠. 도움이 될 만한 말.
네. 우리 한혜진님께서 전화하시면 늘 첫 마디 별일 없지? 애들은? 정서방은? 이 말이 자꾸 가슴이 아파져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어머니의 첫 마디죠. 전화하시면.
맞아요.
별일 없지? 애들은 잘 있고? 정서방은?
맞아요.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네. 저런 말들이 나온다는 건 항상 이 한혜진님을 어머님이 늘
그렇죠.
생각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모든 어머님들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트위터 닉네임 아주키러브님께서 지금도 항상 제 곁에 있는 한마디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아빠가 해주셨던 한마디입니다. 내가 기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 그럼 괜찮아. 그때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아 정말. 그러네요.
맞네요. 내가 기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건 다른 사람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네 진짜. 입장 바꿔서 늘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이제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한마디는요.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입니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 어릴 때부터 늘 어른들한테 들어오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넌 꿈이 뭐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른들은 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듣기가 싫었습니다. 듣기 싫을 뿐만 아니라 꿈을 꾼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식상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른 세대가 되어버린 저 또한 요즘 젊은 학생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꿈의 크기가 삶의 크기다. 학생들 또한 이 말을 듣고 식상해할 게 뻔합니다. 제가 다닌 대학에 시인 조병화 선생께서 물리대 학장으로 계실 때였습니다. 선생께서는 당신 친필로 꿈이라고 쓴 삼각형 깃발을 1층 계단 입구에 세워놓았습니다. 학생들은 그 깃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어린애인가? 저런 깃발을 다 세워두게. 시인학장이라 좀 다르네. 대부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차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만의 꿈을 꾼다는 사실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갈수록 젊을 때 꾼 꿈의 모습대로 인생이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꾸는 꿈은 아무리 그 꿈이 크다 할지라도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주어진 현실의 범위와 한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게 뻔한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입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꾸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 꾸는 꿈은 역시 새우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는 말을 대하는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내 비록 작은 보리새우처럼 웅크려 잠을 잔다 하더라도 꾸는 꿈은 고래 꿈을 꾸어야지 하고 힘이 솟았습니다. 꿈을 꾸는 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860년에 태어난 메리 로버트슨이라는 미국 화가는 78세 때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미술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이 할머니 화가는 자신이 자란 시골의 풍경, 썰매 타는 풍경이나 추수감사절 풍경 등을 그림으로 그려 동네 약국에 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미술품 수집가 루이스 갤도어가 이 그림을 발견해 뉴욕 미술계에 소개함으로써 할머니는 순식간에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농촌의 일상을 정교하게 표현한 그림인데다 할머니의 지긋한 나이와 소박한 인격 등이 한데 어우러져 세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할머니 화가는 오른손의 관절염이 심해지자 왼손으로 세상을 떠나기 한 해 전인 100세 때까지 그림을 그렸으며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꿈은 꿈을 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날개가 부러져 땅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새와 같습니다. 한번 꾼 꿈은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꾸준히 추구해야 합니다. 꿈은 어쩌면 추구하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해보기 전에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분명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됩니다.
와이비의 흰수염 고래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글이었어요.
네,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어라라는 네. 이 한마디가 담겨 있었고 이 한마디에 대한 정호승 시인의 네, 생각을 들어보셨어요.
네, 이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꾸부정하게 자는 잠을 새우잠이라고 하죠.
네.
근데 꿈은 고래처럼 크게 꾸라는 뭐 그런 뜻의 글이죠.
네.
네. 보통 어떤 자세로 자나요?
아, 저요?
네네.
저는.
꾸부정하게?
그냥 잘 때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아, 계속 뒤척이시는군요.
네, 근데 저 대자로 된.
아, 대자로.
대자로 자다가. 네.
대자로도 자다가, 소자로도 자다가.
새우잠도 자다가, 뭐, 다양하게. 네,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자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통 누운 대로 일어나죠.
아, 정말?
네.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안 움직여요.
밤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딱 하늘 보고 누워가지고 바로 미라처럼.
아, 정말요?
네, 잘 안 움직여요. 깨지도 않고 잘.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항상 고래 꿈을 꿉니다. 고래? 아, 여기 그 78세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셔가지고 화가의 꿈을 이룬 할머니 얘기가 나왔어요.
네. 메리 로버트슨이라는 네.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단하네요.
저는 이분 얘기를 들으면서 일본에 백세 할머니 시인이 계시거든요.
네.
그 시바타 도요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이 2013년쯤에 아마 돌아가셨을 텐데 제가 이분 시집을 그때 이제 사서 읽었었거든요.
네.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내셨는데 이분은 99세에 등단을 하셨어요.
네. 대단하네요.
네. 맞아요.
그런 나이에도 이렇게 뭔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다는 게 참 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참 지금 나는 그들에 비해서 한참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 좀 뭔가 삶에 익숙해져가지고 꿈을 꾸고 있지 않지 않은가 하면서 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아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꿈을 꾸는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김희
씨는 뭐 현재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꿈이 네 저는 많죠.
고래 꿈인가요? 동화 작가 전에 말씀하셨던
어제인가요? 제가 네.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뭐 그거 말고도 뭐 꿈은 많이 꾸죠. 뭐 유난 씨는
저요?
네.
저 요즘에 꿈을 잘 안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쯤에 나왔던 글이 읽으면서 읽어주시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어떤 부분에서 특히 부끄러우셨어요?
꿈이 없는 삶은 날개가 부러져 땅바닥에 앉아 굶어 죽어가는 새와 같다.
지금 땅바닥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 굉장히 표현이 잔인하면서도 뭔가 확 와닿는 그런 한 문장이었어요, 저한테.
정신이 번쩍 드는.
네, 꿈을 가져야겠습니다.
그죠.
아니, 제가 꿈을 항상 갖고 살았었는데, 운도 좋았고, 뭐, 물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꿈들을 자꾸 이제 계속 이뤄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좀 안주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꿈을 향해서 네,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자기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떤 갖고 있던 꿈의 필요성을 조금씩 이제 좀 잊게 되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마음속에 있는 꿈이 있다면 이번에 좀 다시 상기시켜서 다시 좀 열정적으로 네, 꿈을 꾸시는 기회가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 카네기 홀에서 뵙겠습니다.
아, 그게 꿈이었어요?
아니, 그게 제 요즘 목표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저 항상 꿈이라고 얘기 안 하고 목표라고 목표.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제 꿈이 이제 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해보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년 하고 있게 되다 보니까 좀 요즘에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글 읽으면서
네네.
되게 좀 반성 많이 했어요.
아, 그런 네. 의미로 아까 하신 말씀이군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또 함께 읽어본 책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오늘 이제 마지막 글까지 읽어봤는데
그러게요. 벌써 닷새를 읽어드렸네요.
네. 어떠셨나요? 이걸 읽으면서 느낀 점.
네. 항상 저한테 먼저 물어보시는데요. 네,
참고하려고.
아, 이 산문집은 이제 정호승 시인이 자신의 노트에 적어놓았던 힘이 되는 한마디 한마디들을 이제 독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좀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이 정호승 시인도 마찬가지로 나랑 똑같이 힘이 들었구나.
네.
또 나와 똑같이 이런 말들을 들으면 위안을 받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책에 있던 제가 읽어드린 그 한마디들이 좀 이 방송을 함께 하신 분들께도 좀 위로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 글들을 읽으면서 박기현 아나운서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 꿈을 가져야겠구나. 열심히 다시 한번 뛰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 가지고 뵐게요. 어떤 책 가지고 오실 건가요?
네. 제가 잘 골라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The Best Day 듣고 올게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중에서 78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화가의 꿈을 이룬 메리 로버트슨 할머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밑줄을 그어봅니다. 삶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말 동안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은 잠시 쉽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경청이 그리울 때 언제나 열려있는 경청 홈페이지와 트위터 찾아오셔서 소식 전해주세요. 이번 주 끝곡으로 빌 메들리와 제니퍼 워런스가 함께한 The Time of My Life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고요. 월요일 밤 12시에 다시 찾아올게요.